어저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그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뒷부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 말씀은 이제 1절부터 6절에서는 영적 전투 현장이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장면이 하늘로 바뀌어요. 그래서 영적 전투의 두 번째 현장 하늘에서 일어났는데요.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장면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냐면 5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버지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과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갔을 때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질까. 그래서 이제 하늘의 장면이 쫙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극으로 치면 제2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막. 아주 그 단도직입적으로 전쟁이 있다. 이렇게 뭐 거두절미하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상대는 역시 용이 되고 있고요. 그 상대편은 미가엘이 등장을 합니다. 미가엘에 대한 이야기는 뭐 또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히 다니엘서에 나 등장을 하죠.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의 에이전트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에이전트다. 그래서 미가엘과 용이 전쟁을 하는데 결과 8절에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영적 전투의 두 번째 현장 그리고 그 결과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하늘로부터 쫓겨나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용이 이제 사탄을 상징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사탄을 용이라고 했을까? 어제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빠뜨렸습니다. 왜 사탄을 용이라고 했을까? 동양에서는 용에 대한 그 어떤 그 뭐예요? 느낌,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뭐 용 꿈을 꿨다 그러면은 좋은 일이죠. 근데 어떤 제가 이제 어떤 상황을 설정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이 여기 용이 사탄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있는데 누가 태몽을 용꿈 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말을 잘해야죠. 사탄이니까 금식하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 상황이 좀 복잡해져요.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되죠? 축복해줘야죠. 좋은 꿈 꿨다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성경과 문화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문화는 문화대로.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게 성경과 직결되지는 않아요. 성경은 성경의 문화, 성경 자체의 문화 속에서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것과 좀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한국에서 강의를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여기 또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에 있는 교회 보면은 이 문화와 성경을 구분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천박한 기독교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절에 가가지고 땅 밟기 하는 사람들. 그 왜 그렇죠? 거기 사탄이 많으니까 거기서 뭐 사탄을 물러갈 사탄을 대적하는 그런 하나의 퍼포먼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말에 사탄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어디냐? 교회의 종탑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예. 그게 뭐 이게 그냥 우리가 하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이야기긴 하거든요. 꼭 절에만 사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절이다, 사찰이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좀 아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문화 유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왜 없나요? 예. 그건 그것대로 인정을 해주고 성경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 그것대로 또 이해하는 것이 좀 기독교인의 그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왜 사탄을 용이라고 했을까? 이것도 역시 성경적인 배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용에 대한 그 구약적인 용례를 찾아보면요, 여기 좀 소개 여기 화면에 나온 대로 본문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강의 안에도 여기 좀 적혀져 있습니다. 시편 74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다 어떤 사건이죠?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홍해 사건에서 그 상황을 표현해 주는 본문인데 용들의 머리들이 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들의 머리들. 홍해 사건에서 머리가 깨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애굽의 병사들이잖아요. 근데 그 애굽의 병사들을 용들의 머리라고 합니다. 용들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또 하나 에스겔 29장 3절인데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여와의 말씀에 애굽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여기 악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New RSV. RSV를 이제 현대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그 번역, 영어 번역본인데요. NIV는 좀 디보셔널한 거라면 NRSV, New RSV는 좀 아카데믹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PhD 박사과정에 있는 그 학생들이 이제 요 영어권에서 New RSV를 가지고 사용을 주로 하죠. NIV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NRSV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사용을 하면 도움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번역에 보면 이걸 용이라고 번역을 해요. 드래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번역을 우리가 좀 받아들인다면 여기에 바로를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편 말씀과 에스겔 말씀을 뭐 뒤에는 다 비슷한 내용인데 종합해 보면 구약에서는 애굽 바로왕 그리고 병사들을 용 혹은 용들이라고 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공감대가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인식을 한 거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애굽 혹은 애굽의 병사들 가장 대표적인 악의 세력으로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세상 세력이죠. 네. 그럼 신약에서 그런 역할을 가장 그 대표적으로 하는 존재는 역시 사탄이죠. 물론 구약에서도 사탄의 존재가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아주 드물게 나오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주로 세상 세력, 세상 나라들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 본체가 드러나죠.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악의 세력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계획도 그렇고 그것이 다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탄이 직접 활동을 하죠. 구약에서는 사탄이 직접 활동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요. 몇 번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이 뭐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세상 세력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가장 대표적인 악의 세력이 애굽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사탄이죠. 근데 이 사탄을 표현하는데 구약에서 애굽을 표현했던 용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지금 늘 그래 지금 1절부터 6절에 보면 그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아들이다 남자다. 12장 5절에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표현하는데 여자 해와 달과 별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여자. 구약의 그런 그 표현들에 나타난 상징적 이미지를 가져다가 신약에서 그런 그 실체들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거의 효과는 신약에 성취된 그런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배경을 쭉 아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그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을 왜 용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오늘 배우고 이제 어제 오늘 배우면서 아, 용은 사탄을 의미한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용 꿈을 꿨다. 시험 받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예, 좋은 꿈이에요. 돼지 꿈, 좋은 꿈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용 꿈 꾸고 돼지 꿈 꾸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피는 못 속이니까 그런 꿈을 꿀 때는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잘못 배워서 잘못 적용하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 종교적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항상 성경의 가르침은 이 격려해주고 회복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뭔가 분란이 일어나고 뭔가 막 이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용 얘기하다가 조금 이제 빗겨놨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하늘에서 영적 전투 두 번째 현장 결과는 사탄을 상징하는 용이 쫓겨나는 거죠. 결국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죠. 사탄이 하늘에 있었나? 하늘에 있었습니다. 네. 10절에 보면 그 장면이 살짝 소개가 되는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선포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시몬과 안나가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성전에 왔을 때 시몬이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하죠. 그런 장면이 있었나라고 생각하시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어제도 12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 여자가 아들 낳았다. 바로 그것이 구원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본문에서는 아이가 하늘로 올라감으로 용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잖아요. 이거를 구원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런 접속사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 번역이 예배용으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런 왜냐하면 이렇게 넣어버리면 약간 이렇게 흐름이 끊긴다고 생각해서 다 빼버렸어요. 근데 이걸 넣고 읽으면 이게 연결이 확 이렇게 눈에 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접속사가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앞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들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다 참사던 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다. 예. 자 여기 이 부분 사탄은요 용에 의해서 상징되는 사탄은요 쫓겨나기 전에 하늘에 있었는데 하늘에서 어떤 일을 했었느냐 형제들 성도들을 참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밤낮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참수했다. 구약에 보면 이렇게 사탄이 참수하는 행위를 했던 장면이 한 두어 번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욥기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탄이 참여하는 이 그런 어떤 그 회의 이걸 헤븐리 카운슬이라고 말해요. 혹은 헤븐리 코트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어전 회의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욥기에서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또 하나 뭐냐면 스가랴 3장에 사단이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어떻게 사단이 그런 권리를 갖게 됐는가? 그런 하나님의 어전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갖게 됐는가? 유감스럽게도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갑시다. 저한테 그런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단은 그렇게 어전회의에 참여해서 이제 보드 멤버십을 가진 거죠.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다. 적어도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참 절망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해 대해서는 이 사단의 참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서 굉장한 절망과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언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참수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대안은 최종적이거나 지속적이지 못했습니다. 임시적이었죠. 그게 뭐였어요? 짐승의 피를 흘려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그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아주 임시적인 방법으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했죠. 근데 이게 임시적이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런 방법으로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의 구렁텅이에 있는 인간과의 그런 관계를 지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참수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참수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정죄라고 말할 수도 있죠. 이거는 단순히 이런 죄를 짓고 그 죄로에 대한 그 어떤 그 지적과 그 죄의 어떤 문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죠. 그 권세를 사탄이 장악하고 있었다. 자,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죽음과 부활과, 물론 5절에서는 죽음과 부활은 생략이 됐어요. 탄생과 이제 승천으로 곧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다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죠.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7절, 8절,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영적전투의 두 번째 현장, 하늘에서 일어났고요. 그 결과는 인간을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들었던 사단에 참사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박탈했다. 그것이 영적전투의 현장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된 존재들이다. 그것이 복음이죠. 바울사도가 로마서 8장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말하고 딱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음과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12장을 제가 먼저 시작한 이유입니다. 복음의 말씀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복음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복음의 말씀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승천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참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모든 인류를 비롯 인류를 물론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계속해서 참사해 요즘은 형제들 참사했다고 했으니까 참사해 해왔는데 더 이상 사단은 그런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됐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12절. 자, 12절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일종의 적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활쓸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두 그룹이 나와요. 하나는 즐거워하는 그룹, 하나는 화가 있으므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룹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어느 그룹에 속해 있을까요? 여기를 A라고 그러고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A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B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에서 죄송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에 속해 있죠. 근데 흥미롭게도 이 즐거워하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A급이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거하는 장소 어디가 되겠습니까? 하늘이죠. 맞습니까? 우리 하늘에 거한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예 하늘은 죽어서 가는 곳인데 그러면 이거를 미래로 표현해서 하늘에 거할 자들 즐거워하라 그런 말일까요? 그러면 좀 더 합리적일까요? 여기에 이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예, 그 수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1 더하기 1은 1이다. 2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적 진리는 1 더하기 1은 1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동시에 하늘이 존재한다. 예. 저는 뭐 과학은 잘 모르지만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이론이죠. 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집합 이론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적 진리는 이걸 가르쳐줘요.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계속 어려운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대답하기가 좀 신중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언제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있었나요? 거기 있지 않았었지만 성경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마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얘기를 해줘요.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예. 성경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하늘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오늘 저녁에 4장, 5장 함께 나눌 텐데요. 오실 거죠? 예,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하늘,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갈 그 하늘, 나중에 그 하늘이지만 그러나 현재에 우리가 거기에 삽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이걸 바울도 얘기했어요. 바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산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미래적인 시점이 아니고 이미 일어난 사건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죠? 함께 부활했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을 갖고 오셨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겠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도 스카이하고 헤븐하고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카이는 이제 공간적인 하늘, 해가 떠 있고 달이 떠 있고 별이 떠 있는 그런 하늘.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늘은 그런 하늘이 아니라 헤븐이에요. 그러면 이 하늘이라고 우리가 이제 헤븐으로서의 하늘은 이런 3차원의 공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비적인 공간이죠. 영적인 공간이죠. 거기에 그냥 이 영적인 공간은 물리적이고 또 시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고 멀리 있다고도 할 수 있고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멀리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공간이 분명히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방 안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죠. 문 놓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이미 하늘의 그 다이멘션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천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공식적인 그런 프로세스고요. 이미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에 속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라고 하는 이 거는 사실은 그 엔티 라이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함께 하늘에 거하고 있다. 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도 이것을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 여기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바로 저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가 있는 자들은 누구냐? 땅과 바다와 여기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여기 생략이 됐습니다.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두 번 반복되는 것이 번거로우니까 이럴 때는 이제 생략을 하죠. 그러나 독자들이 이것을 미루어서 짐작해서 아 이것을 넣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 다음에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서로 대조가 되고 있고 이 사람들은 화가 있으므로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서 너에게 내려갔다. 이 너희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사단은 하늘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네. 누구를 괴롭히겠습니까?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관리 속에 관리하에 있는 자들. 그러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에게 생명과 안녕과 회복과 치유를 주는 법이 없습니다. 착취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그게 사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그에게는 종말이 왔다는 뜻이에요. 아직 그것은 완성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 구원도 이미 성취가 됐죠. 성도들에게 구원은 구약에서 여러 준비기간을 통하면서 예비하신 그 기간을 다 마치고 나서는 이제 종말의 시대에 성도의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완성은 재림 때 완성이 되겠죠. 사탄에 대한 심판도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원받았는데 그 이면에는 사탄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과 심판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만 했던 일이 뭐예요? 애굽을 심판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항상 똑같이 또 두셨어요. 여러분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이방 나라를 심판하셔요. 그게 바벨론도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은 그것은 무슨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은 되지 않았죠. 이 말은 또 무슨 말이겠어요? 사탄에 대한 심판도 완성은 되지 않았다. 그럼 완성이 언제 되는 거예요? 재림 때 되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겠죠. 그 말은 또 무슨 뜻이겠어요? 사탄에 대한 심판도 재림 때 완성이 된다. 사탄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가 이제 완전히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을 알고 그도 감정이 있으니까 화가 난 거죠. 이 화를 누구를 향해서 쏟는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성도들을 향할 수는 없다. 왜? 하늘이 있으니까. 누구를 향합니까?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예. 자기 수하에 있는 자들. 그럼 여러분 지금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미쳐가고 있습니다. 예, 미쳐가고 있어요. 사단의 그런 발악에 의해서. 자, 여기까지가 마무리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야 되겠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다가 이렇게 감춰둔 돈이 있는데 그거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뭐예요? 아 그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특별히 은혜를 주셔가지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강박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박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시면 꼭 부작용이 생겨요. 성령님의 아주 그 세밀하신 인도가 필요하겠고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까먹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엄청난 겁니다. 예.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게 죄로부터 완전히 순백의 상태가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 또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 예, 우리가 까먹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감정은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한 쪽으로 이렇게 보면 어느 쪽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감정 가만히 놔두면? 예, 이게 중력과 같아가지고 이 죄성 때문에 이 네거티브한 쪽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미운 감정, 염려하는 감정, 증오하는 감정,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아침에 일어나면 뭐 아무런 것도 없는데 괜히 염려부터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 감정이 흐르기 쉬워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워하라, 명령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즐거워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거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해요. 너무 명확하고. 그래서 숙제, 이따가 저녁, 오늘 끝나고 저녁 때 올 때까지 그 시간 동안 복음 때문에 즐거워하는 훈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시고 정말 즐거워한다. 예. 그리고 잠깐만 이렇게 훈련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전투 현장은 13절부터 17절인데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두 번째는 하늘에서, 세 번째는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13절 보면 용이 자기가 땅을 내쫓긴 것을 보고, 이거는 7절부터 12절을 요약한 거고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여러분, 그 7절부터 12절에서 이 여자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여자는 어디에서 등장했던 캐릭터였냐면 1절부터 6절이었어요. 자, 용이 원래 공격의 타겟으로 삼았던 대상이 누구였어요? 여자가 낳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늘로 올라가고, 예, 지금 이 용은 7절부터 12절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쫓겨난 상태의 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에서 원래 타겟으로 삼았던 아이가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공격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그 공격의 대상을 어떻게 바꾸게 되죠? 여자로. 근데 이 여자는 처음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으로 시작했습니까? 네, 이스라엘.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의미가 어떻게 발전했다고 했습니까? 교회로. 사실 성경 퀴즈 문제는 이런 걸로 내야 돼요. 굉장히 아주 격조 있는 질문이겠죠. 1절에서의 여자와 13절에서의 여자의 의미의 차이가 뭐냐. 그럼 논문 써야 돼. 아티클 하나 나와요. 네. 신학을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신학을 다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신학. 신학이 뭐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은 어떤 그 신학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학을 해요. 예,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의 차이, 좀 약간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다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해야 되겠죠. 나는 신학을 안 할 거야. 그냥 난 순수하게만 성경을 볼 거야. 이게 말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자는 아 제가 좀 더워서 좀 좋겠습니다. 제가 반팔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달라스에 지난달 12월 26일에 에 와서 이제 거기서 좀 있다가 왔는데 오기 전에 그 달라스 기온을 보니까 반팔이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긴팔을 다 갖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네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더워 보이더라도 여러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이 여자를 핍박한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용이 사탄을 의미하고 이때 여자는 교회 성도, 신약 성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할 때 풀어 말하면 사탄이 성도를 핍박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14절로 넘어가고요.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가지토해서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용이 뱀으로 바뀌었어요. 자, 요런 변화를 또 관찰할 수 있으시면 좋아요.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왜 뱀으로 바뀌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 그 용이 쫓겨났으니까 용두 삼이 용으로 시작해서 뱀으로 끝났다. 쫓겨났기 때문에 힘이 없어졌다. 굉장히 훌륭한 통찰력이죠. 근데 그 설명에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서 뱀이 힘이 약한 존재로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용이 하나님부터 쫓겨나서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뱀으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들의 생각이지. 성경에서 한 번도 뱀이 힘이 약한 존재다라고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용례가 있다라면 그 설명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없어요. 근데 대신에 뱀 그러면 특징이 뭐였습니까? 성경에서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특징. 간교하다. 그거예요. 간교하다. 자, 그렇다면 하늘로 쫓겨났기 때문에 용이 뱀으로 바뀌었다. 이런 설명은 좀 성립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시 질문. 왜 용이 뱀으로 바뀌었을까? 요 문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자와 뱀 커플이죠. 여자와 뱀 앞에 구절에서도 용을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귀 사탄 그리고 뭐예요? 옛뱀. 옛뱀. 예. 자, 이 뱀이라고 할 때, 혹은 옛뱀이라고 할 때, 지금 이 저자는 독자들에게 어떤 장면을 연상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에덴에서 활동했던 뱀을 통해서 활동했던 사탄. 그럼 영적 전투의 그 범위를 어디까지 쭉 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에덴까지. 그때부터 있었던 영적 전투. 이제 종결되는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말하면 case is closed. 그동안 그 치열하게 이렇게 긴장과 대립의 그런 그 상황으로 계속 그 오랜 역사 동안 그 흘러갔던 영적 전투의 현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승천으로 인하여 마감되는 순간이 왔다. 그러니까 이 12장만 해도요, 이 요한계시록의 그 시야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죠. 창조부터 시작해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 17절 말씀은 이제 재림까지 쭉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물을 강가지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다. 물을 강가지 토하여 물에 떠내려 간다. 물에 떠내려 간다 그러면 또 연상시켜주는 사건이 있죠. 물에 떠내려 가다.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아주 흥미로운 것은 홍해에서는 누가 누구를 물에 떠내려 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병사들을. 그 애굽의 병사들을 뭘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용, 용들. 그렇죠. 우리가 시편에서 애굽의 병사들을 용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들을 물에 떠내려 가게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누구도 이 애굽의 병사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불가항력적으로 물에 떠내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입장이 바뀌어요. 여기서는 누가 누구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고 있습니까? 가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용이. 뱀이 이제 용이니까. 용이 누구를?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뭔가 이게 교차가 되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역출애굽 모티브다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봅니다. 역출애굽 모티브. 역으로. 자, 결과가 어떻게 되죠? 땅이 입을 벌려서 이 토한 강물 가를 다 흡수합니다. 결국 성도가 구원을 받죠. 출애굽 때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이 용들을 심판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들은 불강력적으로 심판을 받아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할이 바뀌어요. 용이 하나님의 백성을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단번에 하나님이 땅에 입을 벌려 물을 삼키게 하죠. 이게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땐 그랬는데 이땐 이랬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강력하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의 세 번째 현장. 여러분, 영적 전투 제가 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전투 분명히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 전투 현장에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가 있다는 사실, 이것도 현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이에요. 뭐냐면 영적 전투 현장이 있다는 사실. 그런데 영적 전투 현장이 있으니까 뭐 물론 이거 각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맨날 영적 전투 현장을 거기에 이렇게 긴장감을 갖고 살 수만은 없어요. 예.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양극단이 존재할 수 있죠. 승리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날마다 희익낙낙하고 사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또 하나, 영적 전투 현장이 있다는 것만 생각하고 투사처럼 사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길 가다 돌뿌리에 넘어져도 사탄아 물러가라. 감기 걸려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신앙의 모습은 건강하지 않고 균형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나 이 영적 전투 현실을 무시하고 승리했다는 거에 도취해서 사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교회적으로 영적 전투를 선포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승리를 만끽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다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 빨리 지나죠.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면 다들 처음에는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하냐 제가 늘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자,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상징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을 해석하되 어디를 배경으로? 구약을 배경으로 주로. 그러면 구약이 배경이 안 되고 구약이 아니고 그 당시의 동시대적인 문화적인 공명 이것들도 사실 작용이 되고 있어요. 사용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 그건 뭐 지금 우리가 다 살필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대부분이 구약을 배경으로.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덮어놓고 읽지 않고 문학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12장 이렇게 할 때 문단 나누고 또 전후 관계 문맥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할까요? 쉬었다가 네, 한 10분 정도 티타임 갖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